저기 제가 필리핀 가기 전주에 뭐 했는지 혹 기억하셔요? 귀하디 귀한 사람. 귀하디 귀한 사람, 그 다음에 뭐겠어요? 정말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귀해요. 그 다음에 뭔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줄거리가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분,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요? 참 귀한 인간이죠. 그 다음에 뭐가, 예? 사고칠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고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쫙 깔려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제가 붙이는 게야. 독하게 말안 듣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새신자 교육을 하거나 이 순서되면 이게 아마 어쩌면 제일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면 많이 나올걸요. 지독하게 말안 듣는 인간에 대해서 혹시 뭐 겪어봤거나 본 적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어느 인간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이 말잘 듣는다.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자식들이 이래 그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인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독하게 말안 듣는 인간 1번이 누구예요? 우리 신랑 이런 사람이요? 그 원래 신랑 그말안 듣는 게 기어 정상입니다. 시동생은 좀 낫다. 시동생 말잘 듣는 시동생 시동생은 말잘 듣는 게 이게 정상 쪽일 거고, 형수는 대체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잘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는 잘 듣는데 둘째는 대단하게 좀 속세죠.
근데 말안 듣기 시작하면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들락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하고 이야기를 쭉 터보면 재미난 사례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테고요.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보다는 신랑 참 말 안 듣는 인간이다 이래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죠? 성경을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중에 말잘 들은 인간 누가 있죠? 거꾸로 봅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인간 누가 있어요?
속썩이다가
뒤에 가서 말잘 들었다고요? 다니엘은 뭐 흠잡을 필요도 없는 인물이고요. 다니엘이라고요. 또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느냐 이러면 순종 잘했다기보다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잘 섬겼던 사람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 잘한 사람 가면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잘 쏟아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난 나오잖아 봐. 진짜 없나 본데요?
그냥 죽음도 없이 올라갔어.
에녹이 나오고 한참 생각을 하니까 에녹이 나오고. 근데 전 제가 꼽을 때 제일 좋은 1번 답이요?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다윗은 행적이 나타나 있거든요. 확실히 나타나 있는데도 보고 잘못도 있지만 정말 말씀이다 그럴 때 팍 엎어진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제일 잘했는 사람은 다윗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 찾는데 한참을 신경 쓰여야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거꾸로 해봅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독하게 안 들은 인간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좀 안 들었잖아요.
많습니다. 전심한 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인간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안 들으니까 한순간에 없애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럼 얘기 간단해요. 그런데 귀하게 만들어 놓으니 없애지는 못하고 말은 안 듣고 이러면 이제 누가 죽어나죠? 하나님 죽어나는 거죠. 얼마나 죽어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죽어났느냐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희생시키기까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의 기본 줄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치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 자식이 있는 엄마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일 잘 실감나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한편으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럼 뭘 안 누리는 게 좋은 건지 누리는 게 좋은 건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땅에 살았을 때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거 치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조차도요 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식과 씨름을 하다 보면 그 자식이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붙여놓은 제목이 독하게 말 안 듣는 인간인데 이 제목 가져놓고 내 내용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해놔놓고 제가 이거 살펴볼 겨를이 없어가지고요. 정돈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근데 막 시간이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글로 쓸 때 다시 정돈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고 합시다. 네, 32장 7절부터요.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이것들을 싹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진심일까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은 진심도 아닌 말씀을 하시나요? 아, 믿을만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고 이래가 이때 모세가 아멘 해버리면요? 어쩌대요? 아, 예, 하나님 나도 막 속이 시끄러운데 잘 됐습니다. 하나님 막 그래 합시다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또 야 이놈아 해야지
마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아 하나님 그러면 안됩니다 하고 말릴 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아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면 아닐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른발 잘라버렸다고, 잘라버리라 했다고 잘라내면 안 됩니다.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놔두라. 너무 점잖아요. 제사님 그런 경우가 되면 놔둬라 이래 안 갑니다. 예?
내 성질대로 하게 내둬라.
아, 내 성질대로 하게 내둬라. 그래 점잖게 안 해요. 그걸 더 줄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 냅둬 두 자로 해요? 이것들 싹 없애버리고 할 테니까 그다음 뭐라 그래요? 말리지 말아줘. 이게 내가 하는 대로 뚜락하는 이 말은 우리가 쓰는 표현 빌리면요 말리지 마라 이겁니다. 말리지 마라 할 때 말려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말려야죠. 나 간대하고 가는 사람요? 어 잘 하긴 내비두면 안 된다니까요. 영영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말리지 마라. 내가 싹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더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7절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7절 끝에 보면요. 누가 부패했다고요?
네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기 네는 누구예요? 모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거 내 백성 아니다라는 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야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저 완전 부패해버렸다. 아예 이건 내 백성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 광야 이르기까지 기적을 얼마나 봤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갈라졌을 때 그 길을 지나온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어쩌겠어요? 세상에 이런 감격이 죽을 뻔 하다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사람들은 전부 물에 수장이 돼버리고 자기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통과했단 말이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날마다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만나가 떨어지죠. 물 없는 곳에서 바위를 터뜨려가지고 물을 공급해줬죠. 그만하면요. 하나님 대신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요. 하나님 부리기를. 우리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죠. 근데 성경을 쭉 보면요. 이런 모습이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 있었죠. 그 후에도 이게 계속돼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까지는요? 아니죠. 계속돼요. 이게 큰일 났네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 제일 어설픈 목사가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내가 그래 말했는데 왜 그리 안 사냐 이거죠? 설교 한번 내가 그래 살아볼 것 같으면 시간 지난다고 해요.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렵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한다고 될 것 같은.
목사님 되나요?
네?
목사님 되나요?
목사인가?
설교 목사님 되나요? 그것이 붙이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답이 좀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이경희 씨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칼란고.
또 갑자기 이경희 씨래 또.
이거 한 며칠 떨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올라가던데요?
시사.
쓸데없이 쓰는 얘기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존재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요?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이웃들, 신랑 이거 대할 때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련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사람을 대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느냐.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래 되십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간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해진지 압니까? 왜 이렇게 말 안 듣게 됐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만든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소나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탓에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자유의지를 오용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간에 아이들 대할 때 말이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면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완전히 인격 무시하고요. 그냥 막 폭력을 아주 심하게 행사하면요. 아이들 말 잘 들을까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잘 들을 수도 있다는데?
앞에서.
앞에서만 그런데요? 제가 전형적인 얘가, 제가 옆반에 있던 선생님은 전형적으로 질문 안 합니다. 잘못하면요. 그대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 반 아이들은 1년 12달 시끄러운 놈도 없고, 말썽친 놈 없고, 치각도 없고, 돈 늦게 낸 놈도 없고요. 잘 합니다. 1년 12달 모범입니다. 그 옆반 우리 반요. 내만 없으면 아들 의자 들고 벌섭니다. 내만 없으면 벌써요. 내가 그 아들이 불쌍해서 내가 가끔 교무실에, 이제 교실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붙어 있으면요, 다른 선생님이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아들 야단치려고 지나다가 보면 담임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자리를 비워버리면 어느 선생님이 봐도 이것들이 또 떠들고 있어. 일단 벌써 아픕니다. 있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반 아들 떠듭니다. 모르거든 물어가면서 공부해라 이러거든요. 물어가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만 묻습니까? 만상이 다 시끄러워요. 그래도 전 놔둡니다. 아들이 그래 뭐 얘기도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쥐죽은 듯이 사냐. 공부한 놈은 공부할 끼고 장난좀 치면 칠 끼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지간히 해도 좀 놔둡니다. 내가 있으면 벌을 안 쓰는데 내가 자리 비켜버리면요. 누구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벌 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선생 노릇 잘하느냐. 1년 12달 시끄러운 반이고요. 1년 12달 촤악 하고 탈 안 나는 반. 이게 딱 하루에 편합니다.
가는 날.
네. 졸업식 날. 마지막 날 보면요. 졸업식 마치고 교실을 올라가 보면 우리 교실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옆반요? 책걸상 다 부숴놓고요. 유리창 다 깨놓고요. 긁어놓고요.
걔네들 그동안 억눌려가 지냈던 걸 그날 발산하고 선생님 뭘 하니까 이제 맞을까봐 예예.
1년 12달 그렇게 모범적이다가 그날 하루니까 뭐 그래도 그게 안 나아요? 제가 좀 빌락에 야단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졸업식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하고요. 신발 신고 교실에 올라갑니다. 학부 연금도 신발 신고 가고 뭐 하고 다 가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졸업식 날 실내화를 들고 왔더라고요. 운동장에서 그거 하고 실내화 갈아 신고 신발 들고 교실에 오는 거 보고 내 아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인사를 했죠. 졸업식 날까지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어른 돼서라도 그렇게 지킬 건 지키고 살아라. 그게 1년 동안 풀어놓는 듯 하지만 그건 나름대로 저걸 인격적으로 배우해 준 거는요. 나중에 억지로 안 붙들어도 그게 돼 간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교육관이죠. 근데 아주 억압을 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덜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스파르타식 교육, 요즘 스파르타식 교육 유명하죠? 스파르타식 학원이 있잖아요, 요즘은. 예. 아들 학원에 그냥 가다 넣어버리고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 학원이 잘 된다 하던데요.
그 학원에서 어디 가려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학원 안에 카메라까지 다 장치돼가지고요. 감지까지 다 합니다. 잡으러놓은 감지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나 하면요. 네.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절대 안 들어가요.
집 맞는데 가야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파르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식은요. 아이들 그 자유를 존중하고 약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교육학에서 재밌는 얘기는 그 스파르타와 그리스가 결국 누가 이기냐면, 그리스가 이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식이냐 스파르타식이냐 어느 게 좋은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따라.
성경은요? 성경은 예수님식이다 이래야 답이 되죠. 예수님식은 그럼 어느 쪽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를 보셔야 합니다. 몸소 행하고, 아이고, 나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 엄마는 누가 울면서, 야, 이나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임마. 니 챙겨 먹고 가라. 이러면서, 몸소 행하고, 머리 아파지는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잘 못했다고 좁혀거나 쥐박거나, 이 인간들이 욕하고 욕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없습니다. 뭐야? 그 말도 못하나? 그런데 책망하고 닥달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방금 교육 방법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때리는 것도 사랑이지.
어, 그럼요. 때리는 것도 미워서 때린 거 아니에요? 뭐 때린 거?
미워서 때릴 때도 있어요.
어? 그래요.
미워서 때릴 때도 있어요. 엄마. 닮은 건 좀 절대로 신랑 닮은 다 때리고. 미워서 때릴 때도 있다니까요. 뭐 하다 보면 말 안 들으면. 안 그러면 저 사람이 꼬셔야.
자, 그럼 미웠을 때 있다 치고, 그냥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식이냐,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사랑에 기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인내죠? 기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네 가지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따라올 때까지 인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데리고 갔고, 결국은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죽임으로써 희생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제자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지, 총칼 들이대 밀고요. 그게,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막 전형적인 예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직일놈 아니겠어요? 스승을 배반하고, 그래 가는 것은 참 직일놈 아니냐, 그 말인데. 죽을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에이, 내 양을 치란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죠. 만약에 예,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이 사랑한다면서 뭐 어쩌고쩌 며칠 전에 넌 뭐라 그랬어 그러면요? 대도가 전 그 장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차마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은 좀 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길어지는데 이걸 딱 간단하게 요약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면 되겠지. 왜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차마 지금 말을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더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 본연히 알면서도 찾아왔어요.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질문 중에 요거 아픈 질문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계셨으면요. 그 선생님의 매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매를 들어서 나를 때려야 될 때요. 안 때리는 게 더 아파요. 차라리 맞고 나면 시원할 텐데 안 때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나쁘게 나왔어요. 매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과목은 제쳐놓더라도 어떻게 내가 이 선생님 과목 점수가 떨어졌다? 아파서 못 견디는 겁니다. 뭐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경험이 뭐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없으면 참 학창 생활 불행한 겁니다. 다른 과목 다 날아가더라도 이 과목만은요, 내가 점수를 탁 올려가 우리 선생님한테 칭찬 한마디를 듣든지, 칭찬 한마디 아니라도요, 선생님 알아주기를 바라고 팍 했는데 점수가 빡 안 나오버렸다. 미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방법은, 제자들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이거였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만 가는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하게 말 안 듣는 인간을 끝까지 따라다니시다가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언약까지 해오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본다면 그 인류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역사죠. 스타트는 아담이 끊었습니다. 그 이후요, 뒤를 이어가지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성경은 말 안 합니다만은 얼마나 그게 심각했으면 결국 노아 홍수로 인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란 표현로 한마디밖에 딱 안 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원래는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이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육체가 되어버렸더라. 우린 다 육체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가 됐더라 하는 데 대해서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타락, 떨어진 것, 이거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그 인간 알고 봤더니 짐승이 돼, 이런 거 있죠.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이더라. 이게 어느 정도 혐오감을 표현하는 말이죠? 고기가 부패가 썩어버린 거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사놨는데 나는 열어보니까 이 다 썩어버렸네. 이거하고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까딱하면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그 홍수 이전에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홍수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하나요? 아니요.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일 벌린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지라,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흩어지고 딸딸딸딸 뭉쳐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죠. 흩어버린 이후로 안 뭉쳐집니다. 그걸 하나로 뭉쳐보려고 고대의 그저 전제 군주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엮어보겠다고 애를 애를 썼잖아요.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아마 로마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오랫동안 그래도 넓은 영토를 거느렸던 것이 로마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로마에서도 심심풀이도 책 읽다가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대단한 황제였냐를 새삼스럽게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로마가 결국은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해가지고 발가락으로처럼 갈라져 나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황제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융합해가 묶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 융합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홍수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결과로 주어진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 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아니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듣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 다음 세대가 아마 성경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에 가장 순종 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 부분은요. 위대한 순종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순종이에요.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호수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기억 안 나시거든요. 네?
탑돌은 사건.
탑돌이는 한국에 사는 거고. 여리고 도는 거야?
그것도 1장 8절. 율법책하고 할례하고 하는 그렇다.
제가 여호수아 그 앞부분 한 10장까지 부분을요. 위대한 순종, 놀라운 이적.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교, 그,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 설교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 왜 무너졌어요?
네?
그 무슨 말씀을 그리 잘 들어가지고요? 그, 뺑뺑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더라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뺑뺑이를 돌아서 성이 무너졌으면 그 다음 성에 가가지고 또 돌아야죠. 그 다음 또 안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안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안 도는데 요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좋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비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히 순종할 수 없는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게 요수아에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이 교회에 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아마 제가 집사로 있을 때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설교 뭐 그때가 평생에 두 번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설교는 그게 처음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 요수아입니다. 그 설교 때문에 제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고 뒤에 그 많이 쓰셨어요 그때.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있었어 목사님 그때 내가 교육 얼마 안 있어가 집사님이랑 가면서 설교 한번 하셨어.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요수아 했다 그때.
헛줄이.
기억 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되게 좋았던 거.
그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어느 한 대목 같은 거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워낙 특이한 부분이니까 요사사 부분이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아마 내 그때 그거였지 싶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요 강 그 뚝에 철철 흘러 넘치는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이걸 메고 들어가라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되도록 합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멈춰서리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가지고요. 요거 멈춰줘야 들어가지요. 이러고 앉아있고 하나님은요. 들어가라 멈춰설기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발이 무릎이 물에 잠기니까 물이 끊어지더라. 그렇게 있거든요. 요수아 부분은 이스라엘이 그걸 실천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강을 딱 건너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수술해가 들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앞에서. 죽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 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술을 다 하고 강을 건너가면요 되는데 이거 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고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느라고 제가 이제 이성계 얘기를 잘 하는데요. 위화도에서 돌아왔는데 위화도를 건너서 건너가면 당나라인가요? 당나라고 요동정벌입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안 건너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뭐가 되나요?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최영 장군하고 붙는 거죠.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을 이쪽으로 건너가면 적국과 싸우는 거고 안 건너가고 돌아오면 쿠데타가 됩니다. 고대 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이제는 적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주는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수술하고 들어누구란 얘기 아닙니까? 요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게 그래 중요하면 강 건너기 전에 하라 하셔야지 하필 강을 건네놔 놓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잖아요.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순종을 다 하거든요. 이는 순종 다음에 여리고 돌로 간 겁니다. 그럼 여리고 왜 무너졌느냐 그러면요. 바로 적진 앞에 수술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은 수술해가 들어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가가지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놔서 깹니다. 다 빼놔놓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고 난 다음에 한번 괌 팍 지를 때 무너지도록 해놓으셨다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순종 없이 가가 돌기만 돌아서 무너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솔에서 들어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유일한 기록.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는 때가 여호수아서 앞부분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거의 땅을 다 회복해 나가면서 초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하고 또 멀어지잖아요. 그 얘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색깔이 뭐예요? 새카맣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어두운 책. 미성년자 관람 불가도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 정도는요. 읽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록에 그런 게 붙어 있는데요. 왜 붙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악했더라라는 표본으로 그 뒤에 부록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 안 듣다가 두들겨 맞고 간신히 용서해 놔놓으면 또 말 안 듣다가 두들겨 맞고 요걸 여덟 번인가 그대로 반복 안 합니다. 반복. 그 역사가 사사기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 사정해가지고 세운 사울왕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도 세워줘라. 어차피 그렇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총 몇 명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왕 숫자가 보다 조금 많지 싶은데요. 뭐 선하다고 하는 왕이 한 너댓 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선했더라라고 하는 그 왕도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에? 처음에는 선했다가 나중에 악하게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선했더라라고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좀 불안정해요. 선한 왕이 쉽게 말해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역사나 하나님을 잘 섬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역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저 수요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의 핵심 요소, 핵심 메시지가 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역을 했으니 결국은 요 모양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요게 열왕기 역사의 핵심입니다. 열왕기에서 어느 왕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다윗하고 솔로몬 빼고요. 예, 아, 맞습니다. 못된 왕인데 그래 얘기가 길어요. 아합이 못된 왕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길죠? 그 와 이사야가 나오나?
아니, 예.
선지자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합의 이야기가 긴 겁니다. 아합 때문이 아니고요.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긴 것은 그때 저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야기 때문에 아합의 얘기가 자꾸 길게 끼어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그 제대로 된 왕은 거의 없다고 보면 이렇게 못된 왕들 때문에 결국은 왕정을 이루어갔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절에 활동했는 선지서들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그 다음에 소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선지서들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놓고도요. 설교 시간에 잘 안 합니다. 왜요? 하도 슬펐어요. 요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 요렇게 야단치고, 너가 요러다가 요런 벌 받는다라는 얘기로 점철이 돼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가져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 안 듣다가 하나님께 꼭 두들게 맞아가 요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것만 자꾸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또 해야 되겠지만은, 하도 그런 얘기들만 돼 있으니 제가 설교 시간에 그쪽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부는 죽자고 해놓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알겠는데 아 이거 참 너무 아픈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생각을 한번 보셔요. 최고의 선생님이 3년 동안 합숙훈련시키면서 제자들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순종 잘했는 제자들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참 안 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대를 언제 포기하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장관 한 자리는 할 거니까요. 그 기대를 언제 그걸 포기하나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 잘했지.
그러니까 그때 포기 안 한 거죠?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만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부활했어도.
예,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도 나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했을 때가 이때니까 이러고 앉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 정도 능력 같으면 문제 없겠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디 있는 구절이죠 이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 걸 보고도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겪으시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르쳐줘가지고요. 가르쳐주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답답한 제자입니다. 우리 경상도 식으로 말하면 골 때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요. 화 안 내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들이 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 안 됩니다. 인간들이 와 이랬나? 누가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예, 원래 그런 게 인간이라고. 성령의 감동 없이 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리 안 되더라. 이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열심히 돕고 도와가지고 교회 많이 데리고 나와 놓으니까요. 현금 들고 튀어버리죠.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제가 일찍 보고 예를 들었던 게 그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김진홍 목사가 쓴 책이요. 그게 80년대, 70년대 나왔나요? 70년 말에 나왔습니다. 책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타게 돼가지고 좀 유명해졌는데 그 책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제가 우리게 젊은 집사한테 그거 읽어보고 와서 서평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라고 줬더만 세상에 이 집사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눈물을 흘리가면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씩 한 30분을 늘어놨는데 나중에 불렀어요 집사님.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 구디다. 그런데 그걸 제일 늘어놓으면 못 잔단 말이고 핵심을 짚어라. 뭐 어디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냐. 그분이요 죽어가는 사람 없고 이 사람 살리겠노라고 크게 뛰다니는 장면 그 정말 눈물 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요 능마주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세상에 죽은 개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은 개가 죽은 걸 가져와가지고요 내장만 싹 끌어내고 삶은 뭐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먹고요. 그리고 이런 거 먹을 때는 소주 한잔 먹어야 뭡니까 소화도 잘 되지만 그 이거 예, 해독이든, 뭐, 소화에 문제가 없으니까 한잔 해야 됩니다. 뭐, 한잔 뜨세요. 안에 보면 감동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대목이, 제가 그 집안 뒤에 뭐라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놨는데 교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계 집사가 헌금 들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김진홍 목사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돌봐줬지만 결국은 내가 성경을 안 가르쳤다. 그때 그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책을 만약에 1부, 2부로 쪼갠다면 경계선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 그 집사님이 그때 저보다 나이가 하나가 둘인가 많습니다만은 그때 크게 깨우쳐가지고요. 시간 줄 테니까 다음 다시 해라. 지금 중국 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상태로 이런저런 돕고 뭐 헌신하고 이래 베풀어 가지고 사람 안 변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어떤 성령의 감동 없이 변하지 않았더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가 저 인간 절대로 말 안 듣는 인간인데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전에 못되게 물어보고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근데 잘 보면 되는 인간인지 안 되는 건지는 그 속에 말씀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인간일 수도 있고 안 되는 인간일 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그걸로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고요, 가난하고, 어려웠고, 이럴 때 교회가 잘 움직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핍박도 사라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지니까, 교인들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가 못해지면서 결국은 부패하는 길로 가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패하는 길로 썩는 길로 가고 있더라. 사람이 그런 존재더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때로는 한꺼번에요 부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부여잡고 혼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이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더라.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교회가 투영할 수가 없고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질 수 없더라 하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안 하면서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얘기한다고 될 것 같으면요. 안 된 줄 알면서 나긴 해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이요. 예수님 방식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를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접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참 기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시범삼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독하게 말 안 듣는 인간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예를 보여주신 것,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존재다. 우리 자신도 이런 존재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걸 기억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교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결국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힘쓰고 애쓰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며 오용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 안 듣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모든 우리 이웃들,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평생 헌신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